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와 성령의 줄다리기겠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전에도 분명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늘 혼란스럽다 할까요? 혹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쳇바퀴를 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들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확실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내가 내 속에 이렇게 딱 돌아 잡혀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성령론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구원론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 서로 싸운다는 거죠. 좀 이상한 말이죠.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한가 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듯이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죠? 서로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인간이 인간론입니다.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인간이 이제 태어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가 있고 자기 몸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인 그냥 보통 사람들 그 자연인은 우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알 수가 없고 어디로 사후에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사실 따져보면은 사후에 가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왜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그 존재 이유나 목적을 몰라요. 더군다나 더 이상한 것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떨 때 보면 나답지가 않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전혀 뭐 엉뚱한 짓을 하다가도 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모순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존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한 모습도 되기도 하고 뭐 악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죠.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이 사회를 혹은 이 세상을 자신의 공동체를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죠. 근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항상 실패해요.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해서 다른 동식물을 지배도 하고 고도의 문화를 일으키죠. 뭐 우주선 타고 막 그냥 별들을 향해서 가고 뭐 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달에 발을 자기 인간의 발을 내디뎠던 그 달 탐사 우주인 가운데서 한 분은 가정 파탄이 나버렸고 컴퓨터 개발한 사람이 있거든요. 잉글랜드의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컴퓨터 전문을 개발하셨는데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 자살하고 말았어요. 인간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존재로서 살다가 죽어요.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아도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뭐 내놓을 수 있겠죠. 뭐 심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대답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겠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을 태어나서는 죄 지어요. 아마 다른 행성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죄 질 겁니다. 그 인류의 조상은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했죠. 그래서 범죄하고 죄인이 됐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 우리 인류는 죄의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속에는 악이라는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거기 갇혀 있어요. 정죄를 받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사탄의 악한 사탄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서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들은 다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다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죄의 정죄를 받고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다 결국은 끝납니다. 근데 뭐 그럼 성경의 해결이 있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은 성경 안에 그 같은 인간의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이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 길이 진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영, 주 예수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 그러잖아요. 성령의 내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뭐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계신다고 말이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뭐 이거는 예수님 말보다는 사도 요한의 말이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은. 근데 이제 성령이 내주를 하시면 뭐 어떤 일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요? 우리 안에 어디, 뭐, 우리 뭐, 몸속에 어디, 뭐, 신장에 있습니까? 뭐, 하트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측면의 어떤 지역이나 아니, 우리 인격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계시고, 우리 또, 성도들 믿는 우리 공동체에 계시고요. 그 왜 그렇게 계시냐, 그러면 성령은 우선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 진리지. 나는 길이 진리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의 우리가 연합됐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손발 지체다.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그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과 다른 것이죠. 율법이 금방금방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즉시 인도를 해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요, 이분이 구속주요,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위트네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책망이라는 말이 조금 약한데 영어 번역에는 convicted 시킨다 그러죠.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걸 convicted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이라는 걸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16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16장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꾸짖으시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시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convict 시킨다 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고 그래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여기서 정의하고 계세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뭐 이거 하고 뭐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 죄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죄예요. 왜 아담이 죄인입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의 말씀을 들으면 다 복이 있고 하다는 걸 다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결국.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 죄입니다. 죄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죠?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역할의 문맥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앞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은 이제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거든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나로 하여금 죄를 확신케 하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날 또 인도하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강화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직접 우리를 죄인으로서 확인케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을 보통 어려운 말로 보혜사 얘기는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말 좀 어려운 한문인데요.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조력자는 뜻이 도와주는 사람. 헬퍼가 있잖아요. 조력자 혹은 뭐 위로자, 컴포터, 변호인, 뭐 advocate, 변호해 준 사람. 근데 이제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는 이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요. 바울이 글을 쓰던 그 1세기에 법정에 나가서 이제 변호를 한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조언하고 상담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성령에 대한 이름으로 이렇게 원형해서 쓴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될 수 있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력자도 될 수 있고 변호인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는데 그 말은 이제 보혜사 이렇게 썼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은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니까 바로 그 성령님을 믿어라. 성령에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신자는 성령을 받았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는 어때? 불신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유과 갈등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면 바울이 지적한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육체라든지 혹은 뭐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뭐 육이라든지 뭐 이런 이 그 육이는 한문으로 고기육자예요. 그야말로 그 뭐 그 영어로 flesh. 예. 근데 그 육인데 이런 말은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데 육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예, 물론 몸 자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절에 나와 있는 육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습성을 얘기합니다. 혹은 그런 성향을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이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은 죄를 짓고 싶은 죄악된 건 sinful한 그런 desire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육체 혹은 뭐 육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헬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그래요. 근데 이 사르크스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좀 잘못된 그 번역이에요. 이거 NIV 전에 나온 데 보면 sinful nature라고 그랬어요. 죄악된 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 고쳤어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고쳤는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 the desires of the flesh 육신의 욕심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제약된 본성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아 이거는 안 돼. 아유, 하려고 해도 그 안 되고 또 그 문제에 넘어지고 아 이거 정말 아유 그냥 지난주에도 그냥 또 죄만 짓고 내가 뭐 죄성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으니까 우리 이 죄성이 있으니까 주여 뭐 봐주십시오 이런 식이죠. 죄성이 있어서 안 되게 자꾸만 내가 죄 짓는 것을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 가진 죄성에다 자꾸 갖다 밀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로서 이 말을 쓴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옳아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그렇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육체를 죄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은 육체의 소욕 이런 거 아나마 죄성이 있어서 죄성의 소용이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을 제약된 본성으로 그걸 이제 이를테면 간주를 해버리면 이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모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육체와 성령이 거스린다 할 때 그 육체 그걸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신자를 얘기합니다. 신자와 신자가 가진 그런 디자이어가 성령님하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본성이라는 의미의 죄성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 인간에서의 그 근본적인 죄악된 본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진 걸 생각하면 잘못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게 없어요. 죄악된 본성은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이 뭐, 죄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들을 하는데 그 말도 좀 모순되는 것이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카테고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범주로 생각하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역 안에 들어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도 아담 속에 있었다고 보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머리니까. 그래서 머리가 죄를 지었을 때 몸도 같이 진 거죠. 뭐 몸 떨어져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들인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카테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 태에서 나와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성으로 이제는 그 사람 그 영역 안에 들어갔어요. 사탄의 영역, 어둠의 영역, 죄를 짓는 영역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오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마리아 몸에서 났지만 태만 빌린 것이고 그 자체가 무슨 뭐 죄가 있고 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죄가 없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죄가 없이 사셨어요. 아담처럼 유혹을 받았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사탄의 무서운 그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겼었죠.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의 그런 본성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본성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본성을 새로운 new nation, new desire, new purpose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새로운 new nature에 있으면 죄악된 본성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나는 뭐냐면 first Adam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second Adam에 속한 자가 된다. second Adam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는 아담의 first Adam에게 속한 죄악된 본성과는 상관이 없게 됐다면 카테고리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테리토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어 트랜스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 아담의 후손이 사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빠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성령 오실 때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죄성은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런 욕구 본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그래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후에는 과거의 죄성을 그대로 지니고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났어요. 우리 거의 졸업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담에게 속해 있던 그 죄성을 가지고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제 흔히 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신자라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푸념들을 하는데 그렇게 말은 죄를 짓는 것 자체는 사실일지 몰라도 죄를 짓는 이유가 과거의 죄성이 내가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짱 헛거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새로운 본성을 받았는데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면 네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온전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인간한테 죄짓는 걸 뭐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말 하면은 그 죄에 대한 변명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모두 어둠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이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아무리 뭐 성인 군자다 도둑가다 뭐 어쩌다 해도 다 이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죄와 정죄와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어요. 자연인으로서의 아담의 후손과 초자연인으로서의 우리 거듭난 신자들, 크리스천들은 달라요. 그걸 구별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세컨 아담 혹은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 속한 새로운 인종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New Humanity, 새로운 인종으로서 오셨다는 인종의 머리로서 그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을 때는 타락된, 아,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육적 욕심의 유혹을 받고 과거에 죄악된, 이 다음 말 중요합니다.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살 때 갖는 갈등의 요인이에요.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내게 죄악된 본성, 아담에게 속한 죄악된 본성은 없어요. 그 테리토리에서 나는 벗어났습니다. 새 본성을 받았으니까, 새 본성도 받고 옛날 올 본성도 갖고 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본성을 바꿔서 갈등을 하는 것은 옛 본성으로 살고 있을 때 습관이라는 것이 오래가잖아요. 그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악습이라는 것은 시간 걸려요. 죄의 악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악습으로 상관된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죄악된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꽉 이게 젖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자체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가는 삶을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뉴 네이처를 가진 뉴 휴머니티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새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이 모순이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 실망해요.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됐으니까 아 그냥 기법 해버리자. 저 동네로 갔으니까 나하고 상관. 마이 킹덤이 아닌 예수의 킹덤 안에 들어갔으니까 아니 뭐 소용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히스 킹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 옮겨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유혹을 해서 해방을 하려고 그러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죄의 문제가 쉽게 수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도 이제 기회가 오면 곧잘 넘어지고 신앙생활 후에 어이없이 죄에 빠지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이 말을 그래요. 맥체인의 말을 아는데, 머리 맥체인, 스코티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속에, 그 사람은 진짜 소위 말해 일반적인 의미의 성자처럼 산 사람이에요. 머리 맥체인 전기도 제가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머리 맥체인이 말하기를, 내 속에는 온갖 죄악의 씨앗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쇼크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수석을 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온도만 맞으면 싹이 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온갖 종류의 싹이 나요. 온도가 안 맞았을 뿐이야. 뭐 수분도 좀 있어야겠죠. 하여튼 그런 환경적인 그것이 딱 재면은 다 넘어져요. 다 뭐가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도 나 같은 사람은 교인생활 할 수 없다.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거듭난 후에는 악의 영역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once and for all 완전히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완전히 나왔어요. 나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확실하게 들어갔어. 확실하게 들어가.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들어갔으면 은혜의 왕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번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로 이게 잡아당겨요. 나는 어디? 난 그 가운데 있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이쪽에 보니까 힘도 더 센 것 같고 더 편리한 것 같고 거기가 더 뭐 좋은 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가해자고 여기 힘을 빼버리고 걸러가면 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좋다 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적대관계예요. 우리를 가운데 놓고서 서로 자기 앞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을 따르는 쪽으로 우리를 당깁니다. 육체는 어떻게 해요? 육체는 도덕적 죄와 세속적인 사상과 부패한 옛 자의 행습, 부패한 옛 사람의 행습을 따르도록 우리를 잡아당겨요. 눈만 뜨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그 당연히 내가 굴복하는 쪽이 이겨요. 내가 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가게 됩니다. 내가 육체의 머리를 굽히면은 육체가 우위를 차지하고, 내가 성령의 머리를 굽히면은 성령의 선한 뜻을 내가 따르면은 성령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 삶에서 의를 이루고 육체는 억제를 당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당기는 쪽으로 가면 거기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원리적이고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면은 성경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말만 성경대로 해야 된다,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쩌고 하지만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짝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문제 해결 방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교리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결의라고 하면 다름이 귀찮다, 골치 아프다 그래요.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겠죠.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를 보내주십시오. 난 그렇게 되기 전에. 요즘 시대는 교수는 많지만 스승은 드문 시대예요. 다 박사 하겠고 다 뭐 있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 보고 자주 그렇게 말하는데,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렇지만은 스승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많지만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드문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저에게 스승을 보내주십시오.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산 자도 좋고 죽은 자도 좋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으니까. 책 한 권이 사람의 머리를 바꿔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좋은 교우들,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선생들,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평생을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응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극소수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하, 극소수는 충분해. 스승은 소수는 충분해.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하면 되나, 저거 아니, 뭐 계명을 지키십시오, 뭐 이런 것보다도 교리에 바탕한 교훈입니다. 물론 윤리적인 고민을 하지만 언제나 교리가 전제된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영역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오지 않았느냐? 내가 전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그걸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죄악된 본성을 내가 가지고 살았지만 거기서 해방돼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의 새로움으로 새로운 본성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형태다. 빛의 왕국에 나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자신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상기를 해야 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둠의 왕국에 살았죠. 내가 도덕적으로 뭐 크게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사탄의 영역에 붙잡혀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빛의 왕국에서 이제는 살아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 인간은 자기 존재를 모른다 그랬죠. 모르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걸 놓고 연구했지만 알지 못하죠. 몰라요.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목적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무슨 큰 비즈니스맨이 되기 위해서 있다.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다. 그건 자기에게 그럴지 몰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세상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설명할 때만 이 세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적대 관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내 속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항상 알고 있어야죠. 내가 복음을 믿고 교인이 되기 전에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심한 갈등과 유혹이 있어요. 내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께 그런 갈등, 물론 양심의 갈등도 있고 괴로워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뭐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다르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또 죄에 빠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죄를 짓고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거룩한 삶의 문제로 투쟁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어요. 뭐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니가?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아니네 뭐. 그러죠. 그럼 반박해야죠. 나는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 나는 너에게서 떠나서 벌써 옛날에 그랬어. 떠났다 그래.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난 갈등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다. 하나님 나라에 와있다는 증거다. 영적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래서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고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교리를 가지고 사탄을 반박해야죠. 그러면 그 사탄이 물러나요. 그렇게 해서 사탄이 물러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 사탄아 물러나라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뭐 물러나니까 사탄이 뭐 기묵을 해요. 마귀 쫓는다 그러면서 맨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께 너희들이 이런 갈등이 있고 하지 않느냐. 근데 염려하지 말라. 격려해. 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난다. 마귀의 왕국에서 구출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이 갈등을 느낀다면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다. 힘을 내라. 그래서 죄로 인한 갈등이나 종교적인 이런 회의가 생길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옛자의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런 본성의 습성을 따라서 계속 그것을 반복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라.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먼저 교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경고를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 손실을 오니까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된다. 교리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성경의 긍정적인 가르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않는다고요. 않는다. 확실하게 그렇다고 보장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실체를 알되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재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출하해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육이 틈새를 끼고 자꾸 들어와요. 내 약점을 공격합니다. 내가 때로는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높은 산에 있다고 그래요. 높이 있어요. 아, 밑에 내다볼 수 있고 아, 험한 데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높은 나무가 어떻게 바람 많이 맞는다고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에 있거나 낮은 상태에 있거나 항상 사탄은 틈새를 보거든요. 사탄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방심하거나 옛 습관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육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소욕에 끌려요. 사탄의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넘어지고 실수를 하지만 육의 완전한 통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왜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또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정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는다 하더라도. 옛사람에 속한 재성의 통제 속에 더 이상 우리가 완전히 갇혀있지 못해요. 성령도 육체도 나를 강제적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불신자하고는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사탄의 왕국에서는 100% 순종해야 돼. 크리스천이 되기 이전에는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이제 놓였습니다. 그래서 새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욕망이거든요. 그런 욕망을 내가 더 갖도록 이게 힘쓰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리고 옛날의 본성들에 대한 것을 끊어버리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속한 본성의 그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 손이 죄를 짓느냐? 그러면 손 잘라버려라. 그치, 예수님은 손 하나 없는 불구자로 천국 들어간 것이 더 낫다고 그러셨어요.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발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짓게 하느냐? 눈 잘라버려라. 눈 빼버려라. 우리가 육체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아직까지도 구속을, 리딤이 되지 않은 육체의 body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자꾸 끌려요. 괴물 생심면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욕심이 더 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죄의 습성된 옛날 그런 것은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없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라는 거죠. 예. 눈 해당되는 거, 귀에 해당되는 거, 손에 해당되는 거 하나씩 잘라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한 번에 다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러지 마라. 예.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씩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육에 끌릴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와 영적인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역으로 들어간 그 영적인 위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의롭게 된 칭의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사람의 근성이 아직 우리 몸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종 과거의 습관대로 죄에 끌려가는 자신을 봅니다. 우리 새로운 신분에 비춰볼 때 이건 모순이죠.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비록 실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과 육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육의 전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심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의 습성들을 하루아침에 다 제거시키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속되지 못한 몸과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 이런 갈등과 서로 잡아당기기, 끌어당기기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산다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님을 완벽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완벽하게 따라서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시민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주 예수의 나라에서 뺏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끌리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복음의 진리,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둔감해져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이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런 엉터리 교리나 맞지 않는 얘기에 귀가 솔깃하고 글을 꼴리고 거기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악의 세력에도 그런 것을 이용하죠.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성령을 체험하게 할 자가 만약 성령이 안 계시면 누가 있느냐고요. 성령만이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겠다는 욕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입니까? 어둠에 속했던 내 자의 모습입니까? 빛에 속했던 빛에 속한 새 사람의 모습입니까?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